고린도전서 2번 메시지 서문 2.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바울의 서문에 대해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에게와 동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과 같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구성체이며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그 둘을 별개의 개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이고 단체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별된 자들, 즉 하나님께로 분별된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요소와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즉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성별되도록 하는 요소이며 영역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성질상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상의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많은 독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성도임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주교적인 정의에 따르면 그들은 분명히 성도가 아닙니다. 천주교에 의하면 테레사나 프란치스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도들이라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육적인 신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묘사한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반박할 수 없다. 이 말에 의하면 나는 거룩해졌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내가 거룩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들 자신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실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문제에 관해서 남편인 형제는 그의 아내가 그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소극적인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형제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거룩하지만 그의 아내의 눈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약점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결점에 대해 자세히 압니다. 이 때문에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의 눈에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안에 있는 상태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은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한 말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 관해 예언했을 때 그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모든 악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의 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들을 성도라 불렀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다른 동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참된 성도, 곧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사실에 관해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테레사나 프란시스와 같은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 또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도라고 선포할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만 자신이 신자라고 말할 확신은 있어도 성도라고 말할 확신은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또한 나는 그리스도 안의 신자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런 확신이 부족한 이유는 천주교로부터 온 악한 영향이 여전히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거나 배우자와 다투는 등의 실패를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성도라고 말할 확신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다투는 것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대신에 흠정역에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번역에 의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 미정입니다. 즉 이미 완성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성도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단순히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민간인의 생활에서 분별되어 복무하기 위해 징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징집되어 분별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목적 안으로 분별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그 목적 안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2절에서 바울은 또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고 모든 자들과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자들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지방교회는 각 처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아닌 그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서신이 고린도에 있는 그 한 교회 안에 믿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처의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지방,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서신을 썼다면 나는 아마 더불어 대신에 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어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지방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지방의 성도들만이 그 지방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은 이 예시의 책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각처의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말할 때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단번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생 동안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을 부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서신의 서두 부분의 구절들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에 의해 그분께로 부르심 받은 자이며, 둘째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리 없이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소리 없이 또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소리를 발하여 큰 소리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기도를 듣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듣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기도를 듣는다면 당신은 주님 또한 그것을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기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일어나게 되며 우리의 속사람 전체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경적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벙어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회에 와서 말 못하는 우상처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공중적인 장소에서조차도 그분을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끄럼을 당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일으켜질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을 부릅니까? 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체면이 깎이는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더 해방되고 더 높이 올려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름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성도임을 확증해 줍니다. 2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우리의 주라고 말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길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처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믿는 이들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구절의 말미에 이 특별한 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 즉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과의 교통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이들은 모두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나 교리 또는 특별한 실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 빗나가지 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사말. 3절에는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이고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누림에서 나온 것으로서 은혜를 누린 결과입니다. 초기의 은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로 인하여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그들 자신 안에서 그들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함.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표현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2절의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 즉 생각하는 형성된 사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말은 우리의 지각에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는 거룩한 사상의 표현입니다. 지식은 말씀 안에서 전달되고 표현된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거룩한 사상의 모든 표현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 대한 모든 이해와 인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케 됨.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케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란 그리스도의 산 간증을 지닌 증인으로서 객관적인 교리만이 아닌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도에 의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4절과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해 됨으로써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 견고케 되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 수년 동안 나는 4절부터 7절까지 특히 7절에 있는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이 분열되고 혼돈된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로 인해 감사드릴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또한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따라서 나는 4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5절에서 나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케 되고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7절에 관해서 나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나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로부터 은사들은 효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7절에서 당신이 모든 종류의 은사를 가질 수 있으나 여전히 어린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서는 이 구절들에 대해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7절에서 우리가 초기에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은혜로부터 나온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서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의 은사와 하늘에 속한 은사인 성령의 은사와 같이 은혜로부터 나온 내적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12장과 14장에 있는 병고치거나 방언하는 것과 같은 외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은사들은 모두 은혜의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은 은혜로 받은 거룩한 생명의 초기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충분히 개발되고 성숙되기까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생명 안에 초기적인 은사들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성장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초기에 은혜가 아무리 풍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들이며 혼적이고 육에 속하고 심지어 육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제 나는 1장 7절에 있는 은사가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 은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 어떤 은사들은 기적적인 것이고 다른 것들은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7절의 은사는 은혜로부터 나온 초기의 은사들로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사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성령 또한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초기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은사들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여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씨로부터 장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서 초기적인 은사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이 씨는 초기의 나무입니다. 씨가 자랄 때 그것은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전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모두 초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과 그들 안에 씨로 뿌려진 성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문맥상으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체험과 다른 믿는 이들의 체험의 빛 안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주 예수를 영접했다. 그분을 믿을 때 너희들은 초기의 은사들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았다. 문제는 너희들이 이 은사들로 하여금 자라고 개발하게 하지 못한 데 있다. 이 때문에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인들이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초기적인 은사의 면에서 여전히 유아들인 고린도인들은 반드시 자라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아는 생명이 있고 또한 생명의 기능들도 있으나 생명의 성장이나 발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자랄수록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살 난 내 손자는 7살 난 제 동생이 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성장만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더 어린아이가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발달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인들이 초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표현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유아들이었습니다. 초기적인 은사들이 발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헬라인들이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철학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철학적입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철학적인 우리들은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이해에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교육으로 인해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질을 취하지 못한 채 사상만을 붙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교양 있고 교육을 받았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사상을 전달하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상의 실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 졸업생들이 나의 사역을 단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전달되는 사상들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사상이 지적하는 실제는 결여될 것입니다. 이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처럼 그들은 표현에나 지식에서 즉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는 풍족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실제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7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주님의 드러나심, 즉 그분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은 참된 믿는 이들의 정상적인 표시입니다. 끝까지 경고케 됨. 8절에서 바울은 그는 또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4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견고케 한다는 말씀은 초기에 은혜를 받은 후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